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신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같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이웃에게 미치는 의인과 악인의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한글로 악인, 사악한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인이라는 단어가 잠언서에 한 76번이나 등장을 하고 사악한 자라는 단어는 9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에 악한 자라는 표현이 85번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악인이라는 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이 악인을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글에는 그냥 의인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4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문장의 뉘앙스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 악한 자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데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악인에 해당하는 원어는 라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샤는 무슨 뜻이냐면 사악한, 옳지 않은, 범죄한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9절에 나와 있는 악인은 원어로 보면은 하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네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더럽다, 타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고 타락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실제로는 속이 부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험담과 비방, 거짓과 왜곡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이웃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지식이 의인의 삶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무너져가는 누군가를 세우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술은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의인과 악인이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의로움이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읍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말할 때에 안전과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읍의 번영과 발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의인들의 형통과 정직한 자들의 축복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형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복을 빌 때 번영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이웃과 사회는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는 뭐 법이나 제도 그리고 복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들의 기도와 영향력으로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으로서 사는 것이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은 인간관계 속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즉 악인은 이웃을 멸시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한담하는 자가 나옵니다. 한담한다는 것은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저리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SNS를 통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가 터지면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킵니다. 이런 사회 풍토가 만연해지면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때로는 잠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약점을 덮어줍니다. 말로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떠벌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은 원어로 보면 항해에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밧줄이나 조종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배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략이 없다는 것은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략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방향을 잃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럼 이 지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략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략이 많은 성도가 많아질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지략이 많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은 보증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빚을 대신 보증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보증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반복해서 무분별한 보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보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책임한 약속, 경솔한 판단. 이것은 자신과 가정, 주위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말과 태도와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이웃과 사회를 세워주며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모두 이웃을 향해 의인으로서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웃을 축복하며 살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와 구역 신방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모든 분야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해외 선교지를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송수 장로님, 성경재 권사님, 신송자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홍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밖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